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젯밤에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었지만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매일 새로운 양식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봤는데, 지난 시간에 묵상하지 못한 교훈이 있기에 오늘은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제가 먼저 대독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을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훈을 받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7절과 9절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아느니라. 9절로 가면,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제가 읽어드린 거의 요지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가? 내가 보았다 말씀합니다. 또 들었다 말씀합니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신의 백성이 환난에 빠질 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바로에게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노예니까. 어떤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 왕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도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시고 모든 왕과 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하기 전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받아 도망갔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하갈이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부엘세바의 광야로 쫓겨나서 떡과 물이 다 떨어져 죽을 지경에 처하여서 방송대곡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택함받지 않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도 들으셨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의 고통도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들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택함 받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함 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플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지 나의 고난을 아시는지 의아해야 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7절에서 내가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하시고 9절에서 부르짖음이 내게 달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고 즉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세이비어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결단과 투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면 자신의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그저 덤덤하게 지냅니다.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그리고 네가 모르는 은밀한 일, 놀라운 일, 큰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한 말씀 더 하시는데, 내게 부르짖는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함과 힘도 주시고, 구원의 확실한 소망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다시 말해서 감찰하시는 주님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지깽이와 같은 인생들, 우리가 기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인생들, 그들 앞에 가서 줄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폐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백, 가장 확실한 백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면 이제는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12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11절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이 대부분 하나님 자녀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그 많은 노예들을 구원하여 내리까?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만큼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만큼 애굽의 그 모든 학식과 지혜와 경험이 많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발뺌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용기도 없다고 합니다. 40년 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애굽 사람도 때려 죽이는 혈기와 용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두렵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붙드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결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온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영접해서 우리 안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 다시 얘기해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보내시고 바로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보내실 때 우리는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로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는 것은 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 하라 그러시면은 들었다 놨다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면 늘 본능적으로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늘 현실의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거를 잘 알기에 미리 겁먹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며 발뺌합니다. 우리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하는 고백. 실제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은 주 예수는 강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떤 인간 메스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곧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인간 메스터로부터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일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하며 부름받으면 꼭 무늬를 뺄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홀대하고 멸시한 백성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시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하심,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첫째,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둘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기에 이제부터는 고난에 처할 때마다 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모르기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 구원하는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